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26일 화요일 하나의 언어 창세기 11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온 땅의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온 땅이라는 표현은 홍수 후에 살아남았던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에 관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들의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만들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와 행동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을 상기시킨다. 그들의 의도가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도 분명히 쓰여 있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용되던 표현이었다. 요약하자면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잘못된 야망을 품었다. 누가 이런 생각을 불어넣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홍수에 관한 기억은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홍수가 찾아왔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높은 탑을 건설하였다. 홍수에 관한 왜곡된 기억은 바벨이라는 도시의 건설과 연관되어 바벨론의 전통 속에 남아있다.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바벨론의 정신의 특징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이유이다. 바벨탑 이야기가 시작되는 신할 평지에 관한 언급은 다니엘서 서두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놓아두기 위한 장소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다시 등장한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른 여러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가장 확실히 묘사하는 말씀이다. 세상 끝에 관한 이상 중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바벨탑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패하게 된다. 교훈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 연합했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잘못된 야망을 품었는데 이는 오래전 하늘에서 사탄이 품었던 마음이었다. 묵상. 어느 유명한 프랑스 작가는 인류가 가졌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위험한 거짓말에 솔깃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섰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행동한 결과는 어땠나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던 바벨탑 건설자들.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조화 선지자 120. 하나님 없이 저 혼자 세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정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한 정신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임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읽는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생명과의 정체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미 칠면조는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품에 안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끼 칠면조가 내는 칩칩 소리가 있을 때만 이 애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새끼 칠면조의 칩칩 소리가 나면 모성애가 자극되어 새끼를 돌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새끼를 철저히 외면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닷속에서는 작은 고기와 큰 고기의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고기는 큰 고기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이 작은 고기가 접근하면 큰 고기는 입을 크게 벌려 작은 고기가 입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큰 고기는 청소를 통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작은 고기는 힘들지 않고 손쉽게 먹이를 얻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생리적으로 큰 고기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모든 고기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고기가 접근하여 물결이 파도치듯 춤을 추면 갑자기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부동자세를 취합니다. 아마도 이 작은 고기의 춤이 큰 고기의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는 유발기제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검은 베드라치라는 물고기는 이를 이용해서 작은 고기의 파도치는 춤을 모방하여 큰 고기를 부동자세로 만든 후에 날카로운 이빨로 순식간에 큰 고기의 살점을 뜯어먹고는 큰 고기가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에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각각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미 칠면조가 새끼들의 칩칩 소리에 모든 지각 능력이 마비되고 큰 고기는 작은 물고기의 춤에 몸이 일시적으로 굳어져 입을 크게 벌립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류를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선악과는 무엇이고 생명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생명과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나무는 그 생명, 나무의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쓰인 정관사는 이 나무가 그 생명 자체와 어떤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교 성경 주석 1권 188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234쪽에는 생명나무는 위대한 불멸의 근원이신 분의 표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1898년 원고 112쪽에는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라 고 이렇게 편지 1893년 3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계속 먹음으로 인간이 영생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타락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선악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본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본교 성경주석 1권 189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이다. 지식이라는 말 앞에 붙은 정관사 그는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모든 종류의 지식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대조된 악에 대한 슬픈 지식만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부인이 기고하신 리벤 헤럴드 1874년 2월 24일 기사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단 한 가지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나무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그들은 죄에 대한 지식, 즉 불순종이라는 경험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선에 대한 지식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악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강한 자극을 가진 마약에 한번 노출이 된 사람은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악을 한번 경험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매력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농축해 놓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선악과의 특징은 첫째로 먹음직합니다. 인간의 식욕과 정욕, 소유욕 등 기본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암직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은 자신을 과시하고 남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높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은 인정과 존경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 사람들 위에 왕이 되어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신과 같아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도록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식과 지혜는 왕권, 즉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남을 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정보를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나 솔로몬은 지혜를 통치의 원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된다는 의미는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유혹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는 정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창조주의 경배에서 자기의 숭배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서 자기 추구로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만족시켜주는 거짓 지식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1에서 12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호기심은 지식의 나무를 탐구하게 하였고 인간적 야심은 저들 자신에게 영광, 자기 찬양 및 지배권을 안겨줄 지식을 추구한다. 이른바 지식의 나무는 사망의 앞잡이가 되어버렸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훈 속에 자신의 교리, 즉 거짓된 이론을 교묘히 엮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죄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선의 악을 섞은 지식이요, 진리의 오류를 섞은 이론입니다. 호주에는 나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으로 분말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놓으면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가루에는 전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나도 빵을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은 몰라도 영양실조로 죽고 맙니다. 사탕을 먹은 아이는 위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도 밥을 외면합니다. 선악과는 죄인의 입맛과 비위에는 매력적이지만 영양은 없고 헛배만 불리는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신에 이 거짓 지식을 계속 먹게 되면 결국 영혼이 죽습니다. 교육 230에서 231쪽에는 오류는 진리에 섞이든지 진리에 붙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멸망을 가져왔으면 선악이 섞인 것을 받아들인 일이 오늘날 남녀의 멸망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선악이 섞인 사단의 말을 들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영감의 기록인 각시대대행투 582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성경만으로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성경은 21세기 시대에 뒤떨어진 글이다며 성경을 폄하하고 성경 더하기 심리학, 성경 더하기 경영학, 성경 더하기 신비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성경 진리만으로 부족하다,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란 용어 대신에 병, 회개 대신에 개선, 중생 대신에 자기개발, 진리 대신 프로그램,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성공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학 마케팅 이론이 성경보다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만으로는 현대인의 다양한 심리 질병과 관계를 치료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 자아 긍정을 강조하며 모든 행동의 원인을 과거나 환경에서 찾는 심리학을 성경보다 높이기도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인생에는 두 길, 생명 아니면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먹는 대로 세포의 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영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오류를 먹으면 사단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죽기를 선택할 만큼 하와를 사랑했던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생명과를 먹고 사는지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의 길은 영생이고 선악과의 길은 사망입니다. 미국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똑같이 술을 즐기는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란 설교 제목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에 가보자고 제안했고 그러나 다른 청년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술집이나 가자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한 친구는 교회에 들어가고 다른 친구는 술집을 향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술집에 간 친구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신문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30년 전에 교회 앞에서 헤어진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스티븐 글로버 크리블랜드였습니다. 교회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이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길, 생명과의 길과 선악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녕 죽임을 당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죽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셨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인간을 살려내셨습니다.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에게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 담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3장 절망감. 그런데 목사는 생의 불확실성을 논하곤 하였다. 한순간에 우리는 여기에,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지옥에, 혹은 한순간에는 땅에,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하늘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불못을 택하여 마귀를 동료로 삼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기쁨을 택하여 천사들을 우리의 친구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영원토록 잃어버린 영혼들의 부르짖음과 저주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정죄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나의 감정은 매우 예민했다. 나는 어떤 생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동물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아마도 나의 동정은 내 자신이 무분별한 잔인성의 희생물이 되어 나의 어린 시절을 어둡게 만든 상처를 초래한 고통 때문에 더욱 쉽게 일어났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흑암의 벽이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빠뜨려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나는 정죄받은 주인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을 견디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치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죽음 후에 형벌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겼다. 완전한 흑암이 나를 덮었고 그 흑암의 그늘에서 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지금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진리가 제시되었을 것 같으면 많은 곤란과 슬픔에서 구제받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엄격한 공의를 적게 생각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창조주에 대한 깊고 열렬한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켰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을 받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 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상실당하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이성은 물러나고 뇌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처럼 잔인한 신조에 대한 그들의 권위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공중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기도회에서 다만 소심하게 몇 마디의 기도를 했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우리의 작은 사교 집회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혼란해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편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너무도 강력하게 마음에 새겨졌으므로 은밀하게 기도하고자 시도하면 마치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절망이 억눌렀다. 3주일의 긴 기간 동안 한 줄기의 빛도 나를 두르고 있는 흑암을 뚫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은 심하였다. 때때로 온 밤 동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의 쌍둥이 자매가 먼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잠이 들면 조용히 침대를 떠나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없는 고민을 안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럴지라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한 공포는 언제나 떠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오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죄인의 무서운 운명을 당할 수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고민하는 나의 심령에 얼마나 귀중하게 보였던가.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 교육이며 둘째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가정교육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정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녀들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녀 교육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여기 자녀 교육에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네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여러분, 엘리가 누구입니까? 엘리는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했습니다. 불량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행동이나 성질 따위가 좋지 못한 사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 형제가 불량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불량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져온 짐승들이 제사가 마쳐지고 고기를 삶을 때에 사환에게서 갈고리를 빼앗아 가마에 있는 고기를 찔러서 걸려나오는 모든 고기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 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돕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탈취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법궤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그들은 법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악은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과 동침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런 망나니와 같은 불량자가 되었을까요? 연회신 부류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높고 책임이 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아래 두신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 하였다. 이런 엘리의 그 결과가 자녀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길에 뚜렷이 나타난 부패와 죄악에 범죄의 저주가 분명했지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분의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엘리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기만하고 등한히 했지만 엘리는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의 부족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엄숙한 성소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을 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회의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홈리와 비누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긴 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98세 된 노인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며 비누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던 중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가정교육에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요셉이, 다니엘이 타국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시간이 나는 대로 아버지 야곱뿐 아니라 할아버지인 이삭을 통하여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얼마나 생생하게 번제물로 드려질 뻔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들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이야기는 분명 자녀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솔로몬의 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식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좋아하는 음식을 갈망했으므로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자의 상속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갈망하는 식욕을 만족시킨 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를 중히 여겨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특별하고도 가치 있는 축복, 즉 불멸의 유업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영원한 생명과 측량 못할 행복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지만 식욕과 정욕과 기호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영원한 사물들의 가치를 분별하여 이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약해진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에서는 특정 음식물에 특히 강한 욕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자아를 만족시켜왔기 때문에 유혹적이고 탐나는 음식물에서 돌아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욕을 제어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식욕의 충족만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식욕의 세력이 다른 모든 생각을 압도했고 그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약 그 별미를 먹지 못한다면 큰 불편을 느껴 심지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별미를 생각할수록 그의 욕망은 더 커졌고 마침내 신성한 그의 장자의 명분이 그 가치와 신성성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을 때 그들에게 육식에 대한 허락을 보류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을 싫어하여 고기 가마 곁에 앉을 수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 신세를 견디고 심지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심으로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나 그들의 탐식이 재앙을 초래할 때까지 먹도록 버려두셨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용되는 사례들은 식욕에 굴복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그 한 가지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작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을 깨뜨렸으며 죄와 재난의 홍수가 세상에 쏟아져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범죄와 질병은 다음 세대로 계승될 때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부절제와 저열한 정욕의 방종이 인간의 더욱 고상한 능력들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이성은 지배자가 되는 대신에 놀라울 정도로 식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기름진 음식에 탐닉하여 마침내 최대한 모든 진미를 위장에 밀어넣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파티에서는 식욕을 거의 제어하지 않고 방종합니다. 기름진 정찬과 늦은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 그것은 많은 양념에 진한 소스를 곁들인 고기와 과자, 파이, 얼음, 차, 커피 등입니다. 그러한 음식으로 사람들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소화불량이 생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부절제를 봅니다. 그것을 차 안이나 배에서 보며 어디를 가든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혹자의 손아귀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인류를 완전히 자기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계속해서 깨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가장 단단히 붙잡아 매는 것은 식욕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식욕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자극들은 해로우며 그것들은 술에 대한 욕망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한 재난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에그론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상상이 아닌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심지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그 같은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매우 양심적이지만 고집스럽고 거만한 어떤 환자는 건강과 생명의 법칙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건강과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한 백성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음식은 자신의 건전치 못한 갈망들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 준비된 식탁 앞에 앉기보다는 차라리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제재받지 않고 식욕에 방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에 대하여 유창하게 변호하는 그가 절제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합니다. 그는 고통이 완화되기를 원하지만 이를 얻기 위해 극기라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합니다. 그 사람은 타락한 식욕의 사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종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화되고 고상한 기능들이 약화되어 봉사하는데 별로 바칠 게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기질과 혼란스러운 두뇌와 해이해진 신경들은 천연의 법칙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는 비능률적이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람이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식욕에 관한 것입니다. 태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신체의 크기와 각 기관의 능력이 충분하고도 조화있게 개발되는 완전히 균형진 정신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대적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금령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의 법칙들이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